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3장 유월절 바로 전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늘 사랑해 오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쏟으셨다. 악마가 이미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깨워서 예수를 배반하기로 마음먹게 한 뒤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숫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셨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였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시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결코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신 다음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옷을 입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또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정말로 선생이고 주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주이고 선생인 내가 종처럼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한다는 본을 보이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내가 뽑은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리 말해둔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셔서 제자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곁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으로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는 예수께 더욱 바짝 기대어 여쭈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빵 조각을 적시어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인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서둘러 하여라. 상에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유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절에 쓸 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좀 주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유다는 예수께서 주시는 빵을 받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 그 뒤에 너희가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너희에게도 같은 말을 하여 둔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뒤에는 너희도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4장.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손에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너희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파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안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할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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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여,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네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너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너의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나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을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신앙의 실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사회와 가정과 가족의 부요와 편리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 사뭇 궁금합니다. 마치 방송을 촬영하는 세트장처럼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무대 중앙과 옆으로 조금 비껴나서 보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대 중앙의 화려함과 그 뒤에 감추어진 텅 빈 허무와 거짓의 공간. 이것이 같이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실상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먼저 14절 말씀 중심으로 판단자의 기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그 다음 전개될 일들까지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모습을 말하는 거지요. 15절, 16절 중심하는데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는 기준이요 판단이며 사실적인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진단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권태기에 들어선 부부관계처럼 연애식이나 결혼 초기에 불타는 열정도 식어버리고 남은 것은 어쩌면 의무감 하나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냥 주님이시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식을 줄 모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쩌면 이제는 다른 방을 써야 할 정도로 주님에 대하여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판단이 마음에 흡족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판단이라면 내 기분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의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봐야겠죠. 세 번째는 원인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한마디로 자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너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이 인류를 보시는 주님의 탄식이며 교회를 보시는 탄식으로 들립니다. 과학은 최고조에 있고 사람들의 편리는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할 정도로 운동량이 부족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하늘에 사무치고 교만의 바벨탑은 튼튼하게 쌓여져가고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집들은 있으나 지친 마음들이 돌아갈 가정은 없고 어린이는 있으나 동심은 잃어버렸고 모두가 애늙은이들 천지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천진난만함이 있어야 하는데 아빠 엄마는 있으나 부모는 없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결같이 자녀 양육은 또 하나의 자기 실현에 왜곡된 모습일 뿐입니다. 멀때같이 다 자란 청년들은 있으나 마음까지 성숙된 성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생은 있으나 스승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야 될 것들은 그 무엇도 없고 스스로만 내세우는 일그러진 모습들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자위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 인류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어디 불신의 사회뿐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넘쳐나는데 그리스도인은 적고 그리스도의 교회 간판은 널려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에 철저한 교회는 드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 된 줄로 알지만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너의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한탄합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빼신 도성이요 거룩한 도성인데도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안타까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영영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해결 방법을 18절 19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너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너의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서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충고한다. 불로 재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그것만이 너가 참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라.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너의 눈을 치료하려거든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러면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 역시 절대적 기준에서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심으로써 세상의 부요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찬송가 450장 4절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하는 것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이 스스로 두른 의, 즉 바리새인 같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 4절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을 회복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내게서는 역시 중요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늘 완전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요구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이죠. 안약을 사서 했는데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사라고 하시는 것은 역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신의 희생과 포기를 가르침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권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당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0절 말씀 중심으로 절대자의 권면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도 나의 시간과 공간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도 찬이슬을 맞는 채로 그저 문 밖에 세워둘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빠서 주님을 맞아들여 은혜를 나눌 시간조차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21절과 22절 말씀 중심으로 약속과 회복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심판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분주함과 유혹을 예수님처럼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것은 허약한 자가 아닌 세상을 자신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고 또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범죄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행악이란 도덕적 표준과 사람의 관습을 어기는 것이지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문자적으로 표적을 빗나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적이므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간음, 술 취함 같은 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지적하는 죄이지만 다른 죄들, 이를테면 도박 같은 것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비춰볼 때 이것은 죄입니다. 요한은 육신으로 쫓아난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태만, 곧 게으름도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 봐야 할 아픈 사람이 있는데 문병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간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동물들과 아말렉 왕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에 쓰일 재료로 누룩 없는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것으로 대신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시키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용서해주고 큰 거짓말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비교해 봅시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번에는 죄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 아담은 세월이 지난 후 육체적으로 죽었고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도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영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인 반면 육적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죽음을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모두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머지않아 육체적으로도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번에는 죄가 유전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 부모의 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부모가 지은 죄를 우리가 물려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만 받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각자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값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지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원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죄 혹은 그와 같은 사상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예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는 결코 부모의 죄를 유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의 교리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한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되는 특성이 아닙니다. 요리하는 법이라든가 자동차 운전하는 기능 등이 유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성이 아니라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갓난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로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원죄를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손인데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죄의 기원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약한 부모에게서는 약한 아이가 태어나고 병이 있는 부모에게서는 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유전이 있으나 죄의 유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린아이는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